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은세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땡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게 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게 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화목을 도모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의 신분은, 아이덴티티는 그 사람의 일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 확신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나와요. 그가 어떤 신분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해야 될 일, 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직무도 파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빛의 아들인 우리는 빛을 발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우리로 인해서 흑암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위대한 놀라운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이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경남 거제시 한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데죠. 수리가 필요한 선박 엔진룸에서 시너로 이제 기름기를 세척하고 있어요. 시너는 불 붙이면 확 타거든요. 기름기를 세척하던 중에 옆에서는 또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납니다.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이게 한 달 전 일인데 그 사이에 입원했다가 며칠 지나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지나서 죽고, 최근에 또 한 사람이 사망하는 바람에 세 명이 화상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합니다. 안전 안전하면서도 이 납기 일에 쫓기면 위에서 용접하고 아래에서 시너 작업하고 그러다 펑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20대 청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청년이, 25살 난 청년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TV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기묘한 인연으로 선박회사 CEO의 눈이 들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청년이 아침마다 하는 일은 옷 갈아입고 페인트 작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페인트 작업을 했던 그 거대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CEO의 후계자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은 얼굴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신분이 달라졌죠. 오늘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청년에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신분의 사람. 이전과는 다른. 자, 이 선박회사 CEO의 후계자가 된 이 청년이 원래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페인트로 얼룩진 어제 걸어놨던 그 작업복을 거치겠죠. 지금도 그럴까?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오늘 이 아침에는 페인트 작업 공구가 아니라 아마 수류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 어울릴지 몰라요. 그러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를 둘러싼 관계도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꿈과 열망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그의 역할과 책임과 일들이 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조선소에서 일하는 선박 페인트 작업공의 관계, 열망, 꿈, 역할, 책임, 거대한 선박 회사의 CEO의 후계자가 된 그 사람을 둘러싼 관계, 꿈, 열망, 역할, 책임, 당연히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신분적인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직무가 지어지는데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문맥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엇이요? 아까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자녀 신분 획득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시작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차원의 신분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1번이에요. 그럼 두 번째,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분으로부터 그가 해야 되는 일이 파생한다고요. 첫 번째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는가? 다른 말로 해서 도대체 새로운 차원의 신분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었는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대요. 화해시켰대요. 평화를 만들어냈답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적대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스리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적대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는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을 화해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것이 해결됩니다. 이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그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그분과 화해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화목을, 화해를 경험하죠.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그 사람을 New Creation 또는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New Creature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자, 두 번째,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대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박회사에서 페인트를 칠하던 그 청년이 이 배를 소유하는 CEO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입양한 아들을 향한 기대가 있을까? 그럼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까? 무엇을 맡기려고 할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성경 번역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멋지게 해놨습니다. 18절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Ministry of the Restoring Relationships. 수많은 관계,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수직적인 관계, 그것도 회복시키는 에이전트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직분을, 새로운 신분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고, 이것이 소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반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그러진 관계,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지금 18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요.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쉬워요. 거기 가서 야 싸우지 마. 친구끼리 왜 그래? 쉬워요. 아 내가 밥 살게. 귀한 일인데 이게 쉽단 말이에요. 두 친구가 화목하게 되고 나면은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마움도 표현하죠. 문제는 나와 어그러진 관계, 나와 불편한 관계,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불편한 관계, 나를 싫어하는 관계, 나와 적대적인 관계, 내가 연락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 그 사람과의 화해를 위해서도, 이 직무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비전 교회 구성원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온 분이 많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자신의 영적 리더십 아래에 있던 성도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여기서 보통 감정이에요. 딱 10년 전에 그 유달리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합류한 이들이 많더라고요. 피록가정, 뭐 재웅가정, 형준가정, 범신가정. 세워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두 달 만에 한 번씩 오한협에서 이제 얼굴을 보는 사이거든요. 그때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범신 선교사 결혼식을 리뮤에라 해서 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집례를 하고 있는데 주례를 맡아서 순서를 진행할 때 그 제가 보기에 왼쪽 편 그 음향기기 쪽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이 신랑의 부모인 그 이준철 집사님과 김인하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아주 열심을 내어서 섬겼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진행하면서 그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미안함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 결혼 예배를 끝내는 축도를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떠오르는 순간적으로. 그래서 사회를 맡은 형제에게 급히 쪽지를 써서 이제 저쪽 목사님에게 건너줘라. 김 목사님 축도를 부탁합니다. 강창호 목사드림.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어요. 그 제안을 목사님께서 흔쾌히 수락해서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매력적이거든요.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의 화해를 참 중요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과의 화해.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잠시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거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그림마 할 때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이 골짜기를 몇 번 거치게 하실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예물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점에 이런 작업들을 종종 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가 한 누구에게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말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구나.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 드리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과의 화해가 어떤 형태의 예물보다 더 중요한 형태의 예배 행위 때문이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작업을 몇 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 왕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주어하심같이 주어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께서 우리 마음 내변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해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라. 네가 손해보아라. 라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보통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대신에 그리고 사람과의 화해를 도모하는 대신에 다른 형태의 일, 즉 번제와 다른 제사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데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한 주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2, 3년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 29살, 30살 그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일찍 장가가잖아요. 우리 가정과 아내, 언니, 그러니까 처형 가정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되는데 몇 달간만 얹혀 사는 기간이 있었어요. 한 아파트에서 임시로 같이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돌 지날랑 말랑 할 때였습니다. 처형인 남편인 동서는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한항공을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2교대 쉬프트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근무 조일 경우에는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 시프트 경우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루는 밤 12시가 되었을 때 여행사에 다니는 동서가 술을 한잔하고 직원 두 사람과 함께 들어와서 거실에서 고스톱판을 부린 거예요. 우리가 자는 방이 이제 여닫이 문이었기 때문에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고 뭐 이렇게 뭐 피박을 썼을 때 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30분쯤 지났을 때 제가 좀 조용히 하시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시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문을 드렁 열고 동서에게 이제 손 위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못하고 두 직원을 향했어. 이 시간에 당신들 뭐야? 안에 사람 자는 걸 안 보여? 이렇게 두 마디 했어. 그래서 두 사람이 슬금슬금 이제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이 일로 이제 우리 가정과 아내 언니 전 가정이 한 집에서 이제 말 안 하게 되었죠. 전까지만 해도 저녁을 한 방에서 같이 먹었거든요. 한 상에서. 그런데 각자들 방에서 따로 먹기 시작하고 제가 이야기 안 하니까 아내도 또 언니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3일째 되었을 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해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이 더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게 막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 이제 부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걸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화해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마 내가 화해의 어떤 제출을 취하면 분명히 자초지종을 따지면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상 반박하면서 더 악화될 텐데 그러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몇 번 기도를 주님께 했는데도.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지 우리 부부는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그래서 일단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잘못한 부분만 언급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먼저 식사를 끝내고 이제 언니 부부가 있는 그 방문을 똑똑 하고 들어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슬라이딩 하듯이요. 쏙 무릎을 꿇고 슬라이딩 하자 그 앞에 탁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고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바로 제가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함께 온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했던 것 용서하십시오.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해 하더니 그 다음에 강스방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몇 마디 훈계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마무리되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근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신분으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화목이 되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화해를 내 쪽에서 아무리 애써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고 고집과 깊은 미움으로 화해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참 절망스럽죠. 그때는 주님 앞에 맡기고 물러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할 수 있거든 화해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화해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교만과 비판하는 영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만과 비판하는 영은 자신의 실수는 사소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티는 이 물론 가장법입니다. 이것이 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 이게 작은 건데 기둥에 비해서 눈 속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 들보라는 것은 더 커스인데 기둥이 기둥 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티는 작은 나무 파펜입니다. 까르포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대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게 있어서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처럼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가? 그리고 자기 잘못은 왜 이처럼 작게 보이는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그러져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들리게 돼 있어요. 부부 사이의 대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저 상대방은 내가 한 말과는 다른 의도로 듣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나의 잘못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국에 한문철 TV 채널이 있어요. 한문철 TV.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이제 교통 사례를 보고 과실 비율, 누가 어느 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이제 명쾌하게 판단을 내리는 구독자가 엄청나요. 지금 200만은 안 됐는데 그 비슷한 구독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자동차 사고 쌍방 과실인데 80대 20입니다. 상대방 과실을 80, 당신 과실 20.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들도 한문철 TV를 많이 본다라고 들었어요. 참고하기 위해서. 자,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하듯이 세상사를 판단해주는 무엇이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겨요. 나도 그래, 나도.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것은 크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예수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살아. 내가 가는 데는 피스메이커로서 자꾸 회복하도록.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말 안 하면 되지 뭐라고 차단하고 벽을 쌓고 지나가지 말고 너가 가면 자꾸 화해가 만들어진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관계 회복의 직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져 있는 관계 가서도 패스메이커로서 역사하고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서 부당하게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또 다른 의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당하고 내가 보기에 억울하고 내가 보기에 피해자로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뭐라고요? 변화된 신분의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두 성경 구절 보고 말씀을 맺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과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임재를 체험한 적 있어요?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때,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장소예요.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 만들어 놓고 계시는가? 다른 말로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모되어야 되고 무슨 일에 힘쓰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로마서 8장 29절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아마 이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에는 반복해서 수백 번도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 열망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시작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사람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시작 지점이에요. Destination. 목표 지점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구절의 풍성한 그 뜻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와, 나를 아직 사로잡지 못하는데 이게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이것은 넣어두십시오. 목사님이 엄청나게 피를 받았나 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시 한다더라. 이거 하나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열망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화 되도록. 예수화 되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한 과목이 있는데 나와 어그러진 관계, 나와 불편한 관계, 나와 적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화해를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5분 정도 주면은 불편한 사람 목록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을 깊이 알고 그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나와 어그러진 관계, 나와 불편한 관계,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화해하는 일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복된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자 훈련 받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죠. 이 가사 잠시 한번 보십시오. 아시죠?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시는데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요단 막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자꾸 관계가 어그러져 가고 담을 쌓고 마음을 차단하는 대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의 새 피조물 된 죄 백성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담을 흘고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에이전트 되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자가 우리 삶 가운데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을 들게 하고 또 담을 쌓을 때 내 주님께서 공급하신 지혜와 전략과 힘과 은혜로 기꺼이 내 주님의 회복의 에이전트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화목의 직분을 위해서 불러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화목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